오늘 우리 계시록을 함께 보게 되는데 제목이 이제 싸움의 정석입니다. 싸움의 정석. 전 어릴 때 이유 모르고 싸웠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들어갔는데 형들이 점심 시간 2교시 마치고 나면 그 형님들이 이제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 초등학교 건물 운동장 지나가지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공터에 저를 불러가지고 그 다른 동네에 있는 제 친구를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싸우랍니다. 그래서 그냥 싸웠어요. 그 우리 반 친구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러가지고 거의 매일 싸웠어요. 나와서 싸워. 그러면 싸우고 야 가 그러면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처구니 없고 내가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싸웠는지 모르는데 그냥 싸우라고 하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돌멩이 들고 싸웠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장난할 게 없으니까 솔방울 싸움하다가 재미없다 우리 돌멩이 싸움하자 그래가지고 돌멩이로 서로 이제 던지고 했는데. 큰 뭐 이렇게 또 맞추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에 뭐 큰 게 하나 탁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까 따끈따끈해요. 학교 가는데 보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돌멩이 싸움하는데 내가 맞은 거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뭐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뭐 애들 손해배상하라든지 부모님들끼리 싸움이라든지 그때는 그게 너무 그냥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싸울 일들이 되게 많죠. 그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싸움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싸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싸우다 보면 룰을 지키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서로가 공정하게 어떤 뭐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합의된 싸움을 하든지 간에 국가 간에도 그러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피차 간에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요즘이죠. 지금 이제 뭐 대통령도 지금 각 나라를 순회하면서 이 나라 잘 회복해보겠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성경 안에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대 가운데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또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오늘 어떤 분은 야 오늘 내가 이겼다.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오늘은 내가 조금 내가 졌다. 내가 오늘 화를 내는 바람에 잘 참았는데 한번 욱하는 바람에 내가 오늘 좀 졌다. 이런 분들도 있고 비겼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일곱 교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쭉 하셨으니까 한번 이제 복습도 하는 겸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싸우고 온 거 아니죠? 네. 좀 부드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죠? 에베소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구진에서 성경 퀴즈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문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 빨리 적어서 내겠는데 제 상품권 10만 원 그냥 줬어요. 엄청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면요, 첫 번째 교회와 일곱 교회가 사실 쌍을 이루어요. 그 성격상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엇을 잃어버렸던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하지도 않고 어떠하지도 않죠? 네, 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가 사실은 쌍을 이루어요.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할 때에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충성된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세 개 있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죠. 근데 거기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또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도 이렇게 보면 복잡한 교회입니다. 이게 보면 발람의 교훈을 받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참 복잡 다양한, 칭찬도 받았지만 야단 맞을 게 더 많은 교회, 버가모 교회. 근데 칭찬할 게 도무지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 네가 죽었다. 근데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 보면 조금 더 복잡다양합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거기 또 추가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여선지자 이세벨의 음행을 품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빠뜨렸을 때에 회개를 요청을 해요. 너 회개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와 일곱 번째,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않는, 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죠. 지금은 요즘에 이제 어떤 교회 때문에 뉴스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죠. 아, 참 그거 보면서 되게 제가 좀 혼돈스러웠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아, 저걸 참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야, 진짜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참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다 그런가? 근데 이제 거기 나와서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의 수가 천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거품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아주 이렇게 부흥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어색하지 않고 지금은 물론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개신교 연예인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좋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불교였네 아쉽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쓰여지는 당시에 기독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도 아니고 익숙한 종교도 아닙니다. 정말 아주 지엽적인 그 하나의 그 분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작은 소그룹. 누가 어떻게 그 그룹 자체를, 그 공동체 자체를 소멸시켜도 표도 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여러 곳에 이게 흩어져 있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문화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눈에 도드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고발하기 시작하죠. 이건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름을 들었지만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회가 우리 그 소아시아 지역마다 다 있었는데 어느 지역이나 다 있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상인 조합회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품목이 없고 없는 그 무역에 대한 것이 없을 정도로 두아디라가 거기에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 자기들이 어떤 상인 조합회를 만들면 여러분 이제 그 일본 가면 그 신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대만 가도 신이 많고 하여튼 뭐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자기들의 상인 조합회를 만들고 나면 그 조합회를 지켜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상인 조합회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수호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그 행사를 가졌냐 그러면 연례적으로 그 조합회에서 어떤 연말 행사라든지 기념일을 해가지고 그 조합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들도 들어가고 이제 기독교인들도 들어갈 것이고 다른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조합회에 있는 그 신에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주 그 제의적인 요소들 중에 음행의 요소들이 되게 많죠. 성적인 범죄들. 이런 문화라는 것은 아주 힘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공적인 여러 사람들이 우리 3.1교회에도 3.1교회 안에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면 선교라든지 그 다음에 특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또 팀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로 보면 3.1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3.1교회가 아닌 성도들이 세가족으로 와가지고 이게 적응하기 힘든 것이 우리 교회는 청년부 이게 예배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룹별로 예를 들면 5부 예배 드렸다가 그 다음 달 되면 4부로 돌아가고 그 다음 달 되면 3부로 돌아가고 어떨 때는 이제 2부, 1부까지 오는 겁니다. 새가족이 와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5부 때 나올 때는 새가족들이 할만합니다. 그죠? 근데 막 이 계속 토요일 늦게까지 이제 밤을 지새다가 2부 나오고 1부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도무지 적응하기 힘든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3.1교회는 이미 여기에 너무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선 것도 아니고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의 문화적 힘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상인조합회에 그 자기들의 신이 있고 그 신 앞에 제의적인 행사를 할 때 그들에게 음행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낯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불편한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기독교인이죠.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좀 이렇게 열애를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행음하지 않아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그런 보호를 받다가 누구를 고발하는 거죠? 기독교를 고발합니다. 이건 우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유대교는 기독교는 우리 종교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엄청나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세벨, 이 행음하도록 하는 이 이세벨, 여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행음.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발람의 교훈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다 할 때 이거 두 가지는 사실은 이게 워드플레이의 일종입니다. 랍비 문서에 보면 발람은 그 백성을 삼키는 자로 랍비 문서는 발람을 소개합니다. 그 백성들을 삼키는 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카오라고 하는 동사와 그 다음에 라온이라고 하는 명사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카오는 여러분 승리하다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나이키가 니카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온은 백성이거든요. 그 니카오 라온이니까 그 백성을 삼키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랍비 문서에 보면 발람이나 그 다음에 헬라적 단어로 풀이했을 때 니골라당은 사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을 어떻게 하면 꼬드겨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바알에게,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그 행음을 하게 했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그거 큰일 아니야. 왜냐하면 바울도 얘기했잖아. 바울도 그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에 우상은 없는 거야. 우상은 원래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재물을 드린 것이 나중에 시장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그 음식들, 고기들 그것들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설왕설래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것은 괜찮다라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기에는 너희들이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혹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기 먹는 것이 거리낌이 되면 너희들이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이 그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에 참여하는 것 그거 죄 아니야. 괜찮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 그거 죄 안 된다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그 가이사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 세상의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복음을 잘 이해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너 진리를 누리는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은 설득 안 당하시겠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신천지 그 교환을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요. 신천지 교환을 보면 여러분 분간 못 해냅니다. 제가 자신하지만 신천지 교환을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나눠주고 제가 그대로 여러분 교육시키면 여러분 4주 안에 그 다음 신천지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교환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누가 봐도 그 신천지의 저 깊은 저의를 모르고 그걸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그걸 보면 왜 이 친구들이 이런 단어를 쓰고 왜 이렇게 그 구조를 만드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여러분 이 가운데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 건강한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여러분 그 어떤 그 여러분만의 또 다른 나만의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커피를 배우게 돼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드립을 합니다. 제가 내리는 커피를 여러분 수호박스라 그럽니다. 수호박스. 예. 예. 우리 썸데이 팀이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커피를 내리지만 제게 제가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 요즘은 자기 장인의 시대다. 자기 장인의 시대. 왜냐하면 커피를 이렇게 제가 드립을 해보고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다 자기가 제일이래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께 메뉴리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를 자기께 매뉴얼이래요. 나중에 보니까 나도 내게 매뉴얼이네 그냥. 그러니까 나도 뭐 장인이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은 없는 거죠. 아 기호식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모를 때는 저도 이거 배우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냥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것도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야말로 물을 그냥 쏟아붓든지 그냥 아니면 뜸을 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아,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인정 그냥 해주는 거죠. 이런 복음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복음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 내 입에 맞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움을 받고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계시록 1장인가 보면 이 인자에 대한 소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일곱 교회를 열어가는 하나의 열쇠와 같이 그 부분 부분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서문학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그 일곱 교회를 열 때마다 1장에서 소개하신 인자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그대로 앞에다가 나열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요? 그 눈이 불꽃 같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 여러분 여기 뭐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자. 일곱 교회를 보면 칭찬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책망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발하는 예수님은 그 일곱 교회를 그냥 그 고소당하는 그 제목으로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겠어요? 아니면 이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에 입혀주는 그 흰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덜추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고소하는 것이겠습니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형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프지만은 그것을 덜추고 계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잘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랑의 고백, 아 그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정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하는 그 전도, 선교, 증인의 삶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열심히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 바울이 그 어떻게 보면 세웠던 교회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거기 가서 목양을 했던 교회고, 또 오늘 이 그 요한계시록 기록이 있는 요한이 거기에 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날 때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야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이리가 와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거짓 교훈으로 너희를 괴롭힐 텐데 너희들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바울의 가르침대로 또 요한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말씀들을 잘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너무 응집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다고요?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인 것이죠. 정말 이것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열심히 우리가 전거하자, 외부적으로 좀 핍박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외부로 전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가 당한 그 어떤 책망이라는 것은 뭐죠?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왔을 때 그 이세벨의 교훈을 대처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나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제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남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보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좋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기로는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읽었는지도 표시도 하고 또 그 종이 안에서 주는 어떤 그런 또 아날로그이긴 하지만 또 그런 정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단 대책으로 이렇게 많이 섬기지만요, 이단들에게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 이 친구들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보게 했습니다. 조사 하나까지, 전지사 하나까지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냥 그들로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평신도가 목사를 만나서 전도할 용기를 가진 그들이 바로 그 이단들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세벨이 그런 자칭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분간해내지 못하고 거기에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행한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요, 그렇게 아합을 깨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러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꾀를 부려가지고 불량자들을 그 재판석에 끌어내가지고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재판석에 끌어내고 증인으로 불량자 두 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하여금 그 죽음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않죠.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 모든 가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세벨을 아주 비참하게 그 마무리하게 되죠. 아합의 70명의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합의 가문이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자기 길이 맞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계시록 가보면 21장에 가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오늘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이건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야 여기 다 절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너무 아꼈거든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절을 해라 신상에. 그럼 너희들 살려줄게. 막 꼬득이죠. 그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실지인데 절대로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살려줘도 나는 절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열 엄청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놈들을 불에 던져라. 그런데 그냥 던지지 말고 괘씸하니까 그 불의 온도를 몇 배로요? 7배. 7배를 더해서 거기다가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던 게 7배가 뜨거우니까 그 세 친구를 붙들고 가던 어떻게 합니까? 던지려고 했던 그 붙들었던 경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왕이 이렇게 보니까 왕이 먼저 봤어요. 야야, 우리 분명히 세 명 던지지 않았냐? 예, 세 명 던졌습니다. 야, 근데 저기 네 명이 다니잖아, 네 명이. 네 명이 다니는데 한 명은 뭐다?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신들의 아들 이렇게 됐습니다. 신들의 아들이다. 근데 원문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니까 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죠? 아주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아마 거기에서 이 단어를 가져왔을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 1장에 나와 있는 그 인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성도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에 물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오늘이 싸움의 정석이잖아요. 설교 제목이. 싸움도 여러분, 그 경기도 이렇게 이겨본 사람 이깁니다. 맞죠? 저도 족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겨본 사람이 많이 이겨요. 많이 싸워보면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도 싸워가지고 한번 이겨보고 싶죠? 맞죠? 아닙니까? 아, 다 저와 다르군요. 저는 아직 옛사람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싸움은 이겨야죠. 특히나 이 영적 싸움에서는. 근데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이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회복받는 그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6장 가보면 그 다섯 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제단 아래 순교한 자들이 나옵니다. 제단 아래 순교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흰 옷을 주셔요. 7장에 가보면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기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요한이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굽니까? 요한이 그 장로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6장에도 순교를 당하고 7장에 그 흰 옷을 입은 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이에요.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는데 그 두 증인이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두 증인은 두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한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 원수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3일 반 만에 이 두 증인이 살아나요. 그러고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12장 가보면 공중에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큰 용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미가엘과 용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 누가 이겼겠어요? 미가엘이 이겨요. 그리고 용, 옛뱀, 사탄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그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가보면 우리가 그 뭐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666이 나오는 그 13장에 거기에서도 보면 그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재판에 끌려가고 그렇게 순환을 당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부름받아 가는 것입니다. 20장 가보면요 이제 새하늘 새 땅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자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룰을 지키고 싸워야 어떻게 보면 저도 덜 수치스럽고 이겨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번 이겨보겠다고 세상에서도 그 룰을 어기고 자기대로 방식대로 하고 나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저도 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나니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선생이 어떻게 종의 그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도 나의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도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그 주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결같이 죽음을 당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 5장에 가보면 요한이 뭘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살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순교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도살당한 어린 양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잔인하게, 여러분 그냥 죽임당한 게 아니라 그 원문에 보면 도살당한 거예요. 잔인하게 그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 어린 양 예수가 그 보좌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땅에서 순교한 자들이 올라가서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면서 위로받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가 돌에 맞을 때 그 돌에 맞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강도의 위험과 그 유대인들의 살해의 위험과 배고픔과 여러 매를 맞음과 그 고통, 죽음의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낙원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장차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그 낙원에 대한 영광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가치 혼란의 시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어디 가면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신령한 것을 보여주고 또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야 이거 괜찮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사분오열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냐? 그 성경에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사도신경을 왜 하는가?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너무 중요한 기준인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그게 보면 그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게 시제를 보면, 물론 히브리어가 시제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 시제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 인생을 뒤로 다시 추억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추억해 보니까 야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구나,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구나,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순간에 와서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산 거 보니까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그 오직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냐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인생,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 싸움의 정석이 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뒤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볼 때에 여러분의 내면을 다 뚫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속에 책망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끝까지 찾아가서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 위에서 제가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목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끔씩 아, 내가 가야 되나 이 길을 진짜 절대로 돌아설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저는 선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엄중한 심판을 경험한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되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얕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일곱 교회를 지켜보시는 것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갈 때에 그 책망받을 것을 숨기지 마시고 책망받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싸움의 정석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자. 복음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과 복음에 대해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 또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 가운데 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 늘 말씀보다 나를 앞세웠던 것, 예수님보다 나를 먼저 앞세웠던 것, 이 시간 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누리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